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성탄 전날이죠. 성탄절 관련된 얘기를 한두 가지 하고 또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기록도 없고 뭐 알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성찬식을 하셨죠. 성만찬을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는 성찬식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이후에 교회가 기념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공생애 사역 내내 주님의 생일을 기억하거나 기념하신 적도 없었고 또 주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라도 더 날짜를 정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면 그게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정해놓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다만 이날을 정말로 예수님 이날에 태어나셨다 혹은 다른 것들로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무조건 날짜를 정해놓으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느라 그렇게 흥청망청 지내기 때문에 그 꼴 저 꼴이 다 보기 싫어서 뭐 성탄절에 대해서 굳이 지켜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보면 성경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들이 밤에 양을 쳤다고 되어 있죠. 현재 이 12월 이스라엘 날씨에서는 밤중에 나가서 양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고 아마 봄쯤이 아니었을까 혹은 뭐 초여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럼 왜 날짜를 이렇게 정했느냐 여러 가지 유력한 설명과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날짜가 아니었는데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은 5월, 6월 이렇게 따로 날짜를 정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왜 12월 25일이 되었는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랬을 것이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기념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날짜를 정할 때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절기가 있었는데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대체해서 그냥 성탄절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월 25일은 예수님을 기념하던 날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날이었는데 그렇게 정했다. 어떤 분들은 왜 허구많은 날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날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그렇게 정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던 날을 예수님 기억하는 날로 바꾸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바꾸면서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오랫동안 추석 절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또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추석을 예수님 생일로 정하겠다 이렇게 바꿨다고 치자고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추석을 해오던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 습성을 그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그런 양상들이 생기면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죠. 있죠. 이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쁜 습성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 교회도 해놨지만 트리죠. 트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나무에다 장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래 우상 숭배하던 날에 나무 가지고 장식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우상에게 나무 드리고 바치고 하던 그런 양상이 남아서 이제 트리로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트리를 만들어 놓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정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무언가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기억해서 장식해야 된다면 하다못해 그냥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니 말구유 장식을 하거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으니 그런 것들로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했으니 찬양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합당하기는 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트리를 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습성들이 어떻게 남아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2월 25일로 정해졌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유 설명하는데 그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람들은 훌륭한 위인일수록 자기가 태어난 날, 그날 똑같은 날 죽는다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훌륭한 사람이면 제가 태어난 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신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훌륭한 위인들과 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좀 차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가 되셨던 그날에 돌아가셨다. 태어난 날보다 더 훌륭한 날, 잉태된 날에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유월절이나 혹은 부활절이 날짜가 매 달라지죠.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음력을 사용하더라도 예수님 돌아가셨던 때는 유월절 때니까 보통 한 3월쯤 혹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쯤 이렇게 해서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잉태가 된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9달 있죠. 그러니까 3월 중순쯤에 유월절이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때 잉태가 된 것이고 그때부터 9달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셨겠지.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잉태가 되어서 거기에다 9달을 더하니까 12월 중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산수를 굴리다가 보니까 12월 25일쯤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튼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라도 더 우리가 주님의 강생하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다 강의를 마쳤거든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사무엘 하도 넘어가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놓고 사무엘상을 크게 몇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소단락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본문은 소단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소단락이 1장부터 7장인데 1장부터 7장을 쭉 읽고 설명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간도 그렇고 여러 제약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필까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본 27장부터 31장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아있을 테니까 마지막 단락을 먼저 하자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단락은 27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울왕이 죽죠. 죽으면서 한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소단락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27장부터 31장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가?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평행적으로 본문을 구성하고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27장, 28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킵니다.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생각을 하죠. 도무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너무 힘들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을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드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시글락을 자신들이 거주할 곳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죠. 그리고 그 블레셋에서 살면서 1년 4개월 동안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을 침략하고 그들로부터 노인물을 얻는 재산을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불행하게도 28장 1절부터를 보면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도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니까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7장과 28장 맨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도피 생활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현실적으로 이게 더 좀 편안하게 사는 길이야 그렇게 타협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 뒤에 28장 뒷부분이에요. 사울은 도대체 그러면 통치 생활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사울도 보면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사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맨 처음에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요.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찾아가서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없고 무당들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갈 수 없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사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자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사울은 통치행이 40년 동안 맨 마지막에 신접한 여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신접한 여자에게 육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선택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도피생활 맨 마지막 시기나 40년 통치행이 맨 마지막 시기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29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30장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 심판하시는데 한 번은 다윗에게, 한 번은 사울에게 두 사람 모두를 다 심판하세요. 먼저 다윗을 향해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29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방백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다. 저 녀석이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른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았더니만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두 아내, 다윗과 함께하고 살던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가 블레셋을 의지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이렇게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되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되찾아오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절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쭉 전개가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런 지경을 만나니까 다윗도 대성통곡하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다 백성들이 마음이 돌변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되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해가고요. 결국에는 중간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본문이 기록을 하죠. 처음에 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힘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은혜를 받았고 다시 자신이 얻었던 모든 부당한 재물을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장로들, 자기가 신세 줬던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심판받았지만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을 함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3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도 심판하시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그냥 전쟁에서 죽임당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들도 죽고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영토도 빼앗기고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목을 베고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놓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다니며 조롱하고 멸시하게 했는데 이 내용을 듣고 길라 야벳 사람들이 다 뛰어쳐나가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 시체를 되찾아옵니다. 결국 사울은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체만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죠. 이러면서 사무엘 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단락은 결국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담고 이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이 맨 마지막 단락과 관련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 두세 가지만 다시 이 내용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살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을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1년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1년만 더 버티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러다가 혹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지껏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이 얼마든지 악한 길로 불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세상적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자꾸 찾아올 때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행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했겠죠. 그때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나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미래와 결과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미래와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이미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이라도 소망의 여지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눈꽃만큼이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지푸라기만큼이라도 기회가 남아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참 잘 안 될 때들이 많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울과 견주니까 다윗은 좀 덜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참 제가 이거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내를 빼앗겼다면 자식들을 빼앗겼다면 그러면 과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면 그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붙잡으러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거죠. 절벽 맨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자식이 중요하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힘이 다 그냥 팽기쳐쳐이고 아무런 소망을 갖고 싶지 않은 내 인생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자기를 잡아 죽이자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부인들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아직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눈꽃만큼밖에 안 남아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가장 늦은 것처럼 보일 때, 더 이상 이제 회개해도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도 이 모습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그런 신뢰를 늘 품고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고 한 단락을 마무리했던 사울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누렸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단락이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곰곰이 되짚고 곰곰이 다시 묵상하고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며 우리는 뒤척이며 우리는 자꾸만 시선을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곤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또한 형통하고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